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전반부인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은 이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1장에서 11장을 인류의 일반 역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인류의 일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 창세기의 10장과 11장을 읽어보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0장에서는 많은 민족들의 이 이름들이 나오고 그들이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데 11장에 넘어오면 11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10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 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11장에 오면은 그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나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10장과 11장의 순서가 마치 바뀌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이 시간적인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10장과 11장이 의도적으로 연대가 거꾸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였는가? 여러분, 우리는 10장에서 이야기하면서 10장에서 민족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장으로 오면은 이 민족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마치 모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이 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단순히 인류의 그 옛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을 때에 인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역함으로 노아의 때에 멸망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11장에 오면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인간의 그 죄의 부패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긴 역사를 통하여서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극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끊임없이 또 참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인류의 일반 역사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그때까지 실패하였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 구원 없는 길이 인간에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이 11장의 말씀,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교만함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 아주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처럼 그렇게 인간을 다 멸하거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이 하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하고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되, 그들이 민족대로 언어대로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너무나 자비롭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은 여전히 죄악되고 사악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속되는 반역과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모든 사건들을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악된 인간의 계속되는 반역의 마지막 사건인 이 바벨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바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의지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5절 말씀을 기점으로 인간의 이 의도와 하나님의 그에 대한 반응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도전을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은혜가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은 하나님이 거기서 온 땅의 은혜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도전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다 흩어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사건인데 여러분 이 바벨탑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먼저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들을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이 주어진 때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이고 또 온 인류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 노아의 새 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 땅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서 살든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 자연 속에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뻔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들이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면 거기에는 점점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고 경쟁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너무 경쟁적인 그런 사회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힘들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온통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이 많은 땅을 가지고 소와 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소출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자연성인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극심하게 되면은 인간은 이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인간의 그 내면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민족 속에서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너무 경쟁적인 사회 속에 자신을 몰아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권력을 세세 무궁토록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세상을 국민들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할 때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축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배려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내가 너무 부자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있는 것에 쏟아붓지 말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자손들은 흩어져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날 평지는 오늘날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말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곳입니까? 두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때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넓은 평야에 물이 풍족하고 소출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동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의 동쪽 노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 삶의 모습이 육신적이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을 쫓아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덜이 넓고 물이 넉넉해서 살기 좋아서 그곳을 선택한 것처럼 에덴의 이 동쪽 지방도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거기에서 평안히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계획이 생겼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물면서 얼마의 시간을 살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기에서 성을 쌓고 대를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바로 성곽으로 요새화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곽으로 요새화된 도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이미 그들이 서로 싸우고 빼앗는 그런 사회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탑을 쌓았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성에 있는 그 전망대,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볼 수 있는 탑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이 탑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이 탑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탑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고 구름에 가릴 정도로 높은 그런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바벨탑의 흔적이 지금도 지구 곳곳에 남아있는데 아직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가면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그 탑의 모형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집트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왕들이 얼마나 거대한 그 피라미드를 쌓았습니까? 여러분 남미의 잉카족은 마추픽추 같은 그런 유적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탑의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거기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탑들의 용도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 그것은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 이 탑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들은 높은 하늘에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는 어떤 왕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그 권위 아래 두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에서의 인간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아라고 말하였는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려는 배역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보인 이러한 배도가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정신이 이 바벨탑에서도 나타났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바벨탑을 쌓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동일한 그 죄악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바벨탑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악의 증거이고 우리가 죄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된 본성의 교만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이 바벨에서의 인간의 시도가 결코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삶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바벨탑의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에 있는 그 죄의 위험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와 같은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인간이 이렇게 행할 때에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시날 평지에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거대한 탑을 만들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의 구름에 가릴 만큼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하기 어려운 돌 대신에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쌓을 때에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벽돌을 강하게 접착시켜서 높은 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청은 우리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청은 아스팔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로 구운 벽돌을 붙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성을 아주 강하게 하고 높게 쌓았습니다. 그들의 이룬 이 업적은 참으로 그들의 인간적으로 정말 놀랄만하고 그들의 명성을 떨치기에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니므롯과 같은 특이한 영걸, 용사가 이룩한 제국의 면모를 생각한 적도 있는데 아마도 이와 같은 니므롯과 같은 그 뛰어난 그런 사람이 이 사람들을 통솔 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는 자신들의 업적, 자신들이 만든 거대한 성읍과 탑들, 그래서 그 자기들이 이룬 업적을 통해서 한껏 높아져 있는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탄 탑이 하늘 꼭대기에 이를 정도로 놀라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5절은 여호와께서는 인간들이 쌓은 성과 대를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야만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쌓은 이 업적을 보기 위해서는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이룩한 이 대단한 자랑과 업적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겠다고 말했지만 결코 하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들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아담의 아들들 혹은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성을 쌓는 존재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은 단지 인생일 뿐이다. 아담의 아들들이다. 아담의 말의 그 의미는 흙이 아닙니까? 그들은 단지 흙으로, 흙에서 나온 존재들일 뿐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교만하고 자긍심이 높아져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단지 흙에서 나온 존재에 불과하며 그들의 노력은 결코 하늘에 미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인간은 극도로 교만하여서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망상 가운데서 무익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존재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건축한 그 성읍을 밤에 둘러보면서 이 위대한 성읍을 누가 건축하였는가 라고 하면서 한껏 도취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산산히 부수셨습니다. 그가 짐승과 같이 되어서 풀먹는 소와 같이 그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은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은으로 만든 빛나는 옷을 입고 시돈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호위할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아부하면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아부를 뜰 때에 한껏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헤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로 충이 그의 글을 먹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들이 참으로 교만한 인간이 그 교만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산산이 부서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 인간들은 참된 행복과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시도한 도전은 허망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이 배역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우리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들을 그냥 두면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들이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는데 이 도전을 그냥 둔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이것을 그냥 두면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와 같은 인간의 교만한 도전을 다시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들의 분수를 알고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선을 넘지 않도록 그들의 도전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경영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도전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그 도시를 파괴하시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더 근본적인 인간의 그 도전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민족대로 흩어져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은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기 때문에 얻게 된 명칭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셨고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이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다 흩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사상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계획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헛될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포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하늘에 이루고자 하는 허무한 노력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늘에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형을 피하여서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루스, 곧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중에 꿈속에서 하늘에 닿아있는 사다리를 그는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는데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본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늘에 닿아 있는 즉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과 하늘의 하나님을 이어주는 이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본 그 광경, 여러분 그 광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는데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사다리, 죄악된 인간들과 하늘에 계신 영광의 그 하나님을 이어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죄인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산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고 교만한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발견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천국의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허무한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허무한 바벨탑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